자, 우리 호흡기계에서 이제 뭐뭐 했죠? 독감하고 만성기관지염, 천식 했죠? 예. 폐렴, 천식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폐결핵. 예. 폐결핵은 우리가 굉장히 그 60년대, 70년대까지 굉장히 유행 많았죠. 거의 뭐 주변에 폐결핵 환자들을 굉장히 흔하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거의 많지 않다, 아주 드물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새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전염병이고, 이거 생기면 일단 진단하면서부터 그 질병관리본부, 요새 질본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질병관리본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질병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완치되면, 완치되어 있는 시기도 다 이제 그 전산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폐결핵이 보면 어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 주로 생기면 아주 비상입니다. 밀집된 곳에서 생기면 이게 뭐 코로나19처럼 그 안에서 굉장히 감염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생겨도 그렇죠. 그래서 가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신생아실에서, 그죠? 뭐 간호사나 의사가 결핵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 아이들 검사를 다 해봐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학생이 누가 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한테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 뭐 격리하고 이러진 않지만 일단 주의를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자그 위생이나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 가지 매연이나 공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결핵균이 이제 떠돌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뭐 도시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많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이때 보면 굉장히 버스든 뭐그 지하철이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옆에서 뭐 숨소리 진짜 느낄 정도로 복잡하게 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폐결핵은 어떤 병이냐면,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폐결핵이라 하죠.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냥 폐렴이라 그랬죠? 예. 근데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폐결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렴의 그 원인균은 뭐였어요, 아까? 대부분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이라 했죠, 그죠? 근데 결핵은 폐에 똑같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지만, 이거는 결핵균. 예.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뭐 결핵균이 감염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인 사람들이 폐결핵에 잘 걸려요. 그거는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된 사람들이 개인 관리를 잘 못합니다.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 관리가 잘안 되고,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잘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제일 큰 원인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양 부족, 이것도 마찬가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당뇨나 악성종양, 뭐 만성신부전 같은 만성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폐결핵이 잘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우리가 아마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우리가 돌볼 때도 제일 힘드는 게 결핵하고 당뇨 같이 있는 사람. 치료 방법이 딱 반대거든요. 당뇨 혹시나 그 주변에 이제 당뇨 환자들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주변에 있으신 분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죠? 뭐 관리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결핵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핵과 당뇨는 딱 반대예요. 우리가 돌볼 때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결핵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영양소를 뭐든지 많이 섭취해야 돼요. 이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에너지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막 소모시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돼요. 고기도 많이 먹고. 근데 당뇨는 어때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게 당뇨잖아요.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뭐 쌀밥이나 이런 것만 먹어도 안 되죠. 잡곡이, 잡곡도 그렇고 뭐 요만큼 먹고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결핵은 야채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고 하여튼 영양소가 높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결핵하고 당뇨가 있으면 제일 이게 그 돌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서도 제일 힘들어요. 식사도 맨날 특별 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 당뇨 시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열량을 갖다가 굉장히 이게 까다롭게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게 결핵하고 당뇨가 같이 있는 사람. 당뇨 자체만 해도 까다로운데 결핵은 또 잘 먹어야 되고 당뇨는 굉장히 엄격하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영양사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환자가 당뇨하고 결핵이 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아마 이걸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돌보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핵은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결핵이 잘 옵니다. 폐결핵이 잘 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는 면역력이 바닥이죠. 면역력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폐결핵이나 이런 데도 잘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악성종양이나 만성신부전도 굉장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들을 쓰면은 굉장히 그 면역이 떨어져요. 스테로이드는 쓰면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많이 아프면은 우리 관절 같은 거 아프면은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은 주사 하나 턱 놔주죠. 아, 놔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안 아프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약들이 이제 생겨서 스테로이드만 쓰는 거는 이제 덜 써요. 덜 쓰긴 한데 어쨌든 병원에 가서 뭐 상태가 아주 심하거나 이러면 항암요법을 하는 환자들도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씁니다. 근데 이거를 쓰면 통증이 좀 줄면서 기분도 좀 좋아져요. 그리고 입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에는 뭐 살도 막 쪄요. 빨리 찌고. 저는 이제 예전에 난청을 알아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와가지고 근무하다가 그래갖고 입원하니까 이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용량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9일을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에 몸무게가 4kg 늘어붙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이 스테로이드가 어떤 약인지 알고 굉장히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4kg가 늘더라고요. 퇴원할 때는 4kg가 늘어가 퇴원했어요. 9일 동안에.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된 거지. 얼굴도 막 보름달 같고 그죠. 그렇게 해서 퇴원해가지고 원래의 몸무게를 찾는데 제가 몇 년 걸렸어요. 그걸 빼는데.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한번 쓰면은 금방 못 끊거든요. 끊을 때도 차츰차츰 끊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동안은 또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이제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줄이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끊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그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만성 염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얼굴이 보름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거의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거든요. 이렇게 문 페이스라고 해요. 그거를 보름달 같은 얼굴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만병통치약이면서 굉장히 우리 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쓰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이런 폐결핵이나 만성 질병에 잘 걸리는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기만 한 약은 없어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또 나쁜 게 있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약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지만 또 약을 너무 멀리 해도 또 안 돼요. 필요할 땐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큰 병에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좋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또 뭐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폐결핵의 정상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정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약간 피곤하고 그죠? 그러다가 좀 지나면 몸무게가 좀 빠지고 그죠?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대부분은 요즘은 정상을 못 느끼다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지금 결핵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면역력이 좋아서 결핵균이 진 거죠. 우리 몸에 지고 결핵균이 도망간 거죠. 흔적만 남기고.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결핵균이 침입했던 흔적은 있는데 현재 활성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한번 지나갔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발견을 이런 그 검진할 때 엑스레이 찍고 흉부 엑스레이 찍고 많이 발견이 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엔 정상이 없다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한 2주 이상의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계속 장기침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기침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흉통이 옵니다. 이게 이제 결핵의 아주 특징적인 정상이죠. 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 이러면 빨리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감기도 오래 하면서 잘 안 낫고 기침을 오래 하시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되죠. 그죠? 그때 많이 옵니다. 감기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기침이 안 떨어지면서 가서 사진 찍어보면 결핵이 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특징적인 거 여기 2번 3번은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오후에 고열이 있습니다. 오후에. 오전에는 열이 없습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늦은 밤 되면 이제 땀이 싹 나면서 열이 내려요. 그래서 오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후만 되면 미열로 시작해가지고 열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막 아주 고열보다는 약간 우리가 미열이라고 느낄 정도의 열이 있어요. 말씀은 책에는 고열이다 이렇게 나는데, 자 이렇게 식은땀과 함께 이제 늦은 밤에 열이 내린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2번, 3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게 이제 병이 오면 다 그렇지만 피로감이라든지 식욕 부진. 특히 결핵이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킨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체중 빠지고 얼굴이 헬갛고 그죠? 자꾸 피곤하고 어지럽고 이러면은 기침 오래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열 있고, 밤되이 또 싹 씻고 이러면은 혹시 결핵 아닌가 의심을 하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점액성, 한홍성 객담을 보는데. 때로는 약간 붉은 가래를 뱉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객혈이라고 하죠. 객혈. 뭐, 그, 각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각혈, 객혈 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가래를 뱉었을 때 피가 묻어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홍색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앞에 소화기계에서 토혈을 배웠잖아요. 토혈. 토혈은 시커먼 좀 검은색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 나오는 거는 좀 검붉고 그죠? 폐에서 나오는 건 아주 선홍색입니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농흉이나 객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나 흉막 흉막에 염증이 생기는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은 치료를 할 때 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양도 많고 복용 기간도 길죠. 보통 한 6개월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결핵제는 임의로 먹다가 막 기도 멍멍하고 막 이명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겼다고 본인이 임의로 끊어보면 안 되거든요. 병원 가서 이야기하고 약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폐결핵 그 치료를 할 때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간이지만 꾸준히 먹어야 되고 혹시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 처방을 조금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폐결핵 약을 먹으면 뭐 이명이 있거나 기가 멍멍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증상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검사해보고 이제 의사가 조절을 좀 해줍니다, 약을. 근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봐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 약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뭐 약을 조금 중단했다가 다시 먹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처방된 약을 처방 기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팁입니다. 그 다음 폐결핵의 치료나 예방은 예, 약을 제대로 복용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약을 먹다 보면 위장장애는 물론이고 피부 발진, 몸이 막 가려우면서 뻘뻘뻘 좁쌀처럼 나는 게 있어요. 좁쌀처럼 몸에 막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거를 없애 좀 덜 가렵게 하는 연고라든지 이런 거를 바르면서 먹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약을 좀 바꾸기도 하고 용량을 조금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간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피부에 이렇게 가려움증이나 이런 걸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약간 발열, 미열 같은 열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결핵균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객당 검사를 하죠. 네, 결핵은 감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이것도 비말 감염이죠. 감염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 흉부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가래 검사, 좀 병 가면 뭐 객담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검사를 해갖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치료가 잘 돼요. 다른 합병증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는 게 아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죠. 그죠? 그래서 개념 기침 캠페인 이런 거는 뭐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기계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원래 수업이 2시간은 이거 기초지식이고 2시간은 치매 요양보호예요. 근데 우리가 치매를 아직 그 개괄적으로 좀 못 배웠어요. 그죠?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거 하고 제가 다음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요양보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자, 심혈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갑자기 심근경색증에 걸린다든가 치매에 걸린다든가 뭐 뇌졸중이 온다든가 이런 게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근데 치매는 갑자기 사망하진 않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정말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전공하시는 그런 컴퓨터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뭐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그 삼성병원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얼마 뒤에 가시고 얼마 뒤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연구실에 앉아가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은 다 미국에 있고 혼자 계실 거예요. 혼자 계셨는데 연구실에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 가보니까 연구실에서 사망하셨는데 발견한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돌아가셨는지 일요일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를 뭐 이제 검시를 해보고 이제 언제쯤 돌아가셨겠다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불행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죽고 싶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갔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안 느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가족 얼굴도 모르고 언제 사망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불행이죠. 사실 가족이나 누구든지. 적어도 우리가 하직을 할 때는 가족들하고 인사 정도는 나누고 그래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요새 흔히 말하는 9988234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99세까지 잘 아시죠?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 참 지난번에 보니까 몰라요? 어? 9988234 네. 예. 네, 맞아요.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사망한다. 그러니까 2, 3일 앓는 동안에 가족들도 보고 자녀들도 보고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듣고 그죠?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너무 오래 알아 누워 있으면 자식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새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오래 알아 누워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2, 3일만 식구들 볼 정도로 그죠? 멀리 있는 자녀들도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 뭐 꼭 99세까지 안 살더라도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나 보고 안녕하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아무도 없는 데서 그죠? 아니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거는 정말 불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부터 고민해 봅시다. 심혈관계는 혈액이나 심장, 혈관 그죠? 이걸로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심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심혈관계는 뭐로 구성? 혈액, 심장, 혈관 이렇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또 하나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양소도 공급이 잘 됩니다. 모든 영양소는 우리가 입으로 흡수하지만 이런 것들이 위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는 대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혈관으로 다 온몸에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줘 가지고 필요한 데 쓰이도록 하죠. 그죠? 자, 근육으로 뭐 가서 뭘 해줄 거, 머리로 가서 해줄 거, 그죠? 다리로 갈 거, 동맥, 정맥을 통해서 다 이제 분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분배하냐 하면 심장에서 분배하죠. 심장에서 이제 피를 보내주고 또 더러워진 피는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그 과정에 산소가 굉장히 관여를 하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이런 거를 못하죠. 이런 일을. 그 산소가 있어야 이 영양소를 골고루 혈관으로 이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혈액순환으로 순환이 되면서 머리에도 주고 뭐 팔에도 주고 또 뭐 콩팥에서도 주고 뭐 온데 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온몸에 이렇게 보내주죠. 근데 이 심장에서 이제 피를 막 이제 펌프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수도 이거 펌프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이게 심장도 그런 펌프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받아줘야죠. 그 다음 내보낼 때는 팍 수축을 하죠. 수축 이완을 계속 하면서 오그렸다가 폈다가 오그렸다가 폈다가 이렇게 해서 심장이 피를 다 보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받을 때는 팔을 벌려야죠. 받을 때는 팔을 벌려서 받아야 되니까 심장을 열어야죠. 그렇죠? 심장에 보면 뭐 우리가 판막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을 열어가지고 피를 받아주고 그 다음 내보낼 때는 혈액으로 깨끗한 피를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팍 펌프질을 해야지. 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펌프 팍 누르듯이 이걸 수축을 팍 해줘야 피가 이제 잘 가죠. 수축을 해서 내보내는 피는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예, 다 사용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피는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맥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새빨간 피가 마구 솟아나오죠. 펌프질을 심장에서 팍 하니까 동맥이 터지면 피가 팍팍 솟아나죠. 정맥은 우리 몸에서 심장으로 기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피는 정맥의 피는 나와도 어때요? 색깔이 좀 끈뿔죠. 끈뿔고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팍팍 안 나옵니다. 지혈하면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맥을 다치면 나중에 응급 상황 대처에 있지만 동맥을 다쳤을 때 우리가 지혈을 어떻게 해줍니까? 가능하면 심장 부위 가까운 곳을 묶어주죠. 이거 나오는데 막 팍해가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오도록. 근데 완전히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해버리면 괴사라는 게 옵니다. 썩어버리거든요. 잠시라도 오래 그게 유지가 되면은 안 돼요. 잠깐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거를 가까운데 묶어주지만 약간의 혈액순환은 되도록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혈을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 일단 수축과 이완작용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어떻게 해요? 혈액이 흐르는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혈압. 혈압은 혈액의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하는 우리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뇌가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때는 잔잔하고 어떤 때는 막 급하게 내려가죠. 이게 뭐 돌이 있고 밑에 웅덩이가 있거나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는 데서 밑으로 낮은 데로 흘러가면 물이 막 어떻게 좀 세게 흘러가고 그죠. 뭐 어떤 데는 막 소용돌이도 막 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물의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에도 그런 압력이 있죠. 그래서 혈관을 지나가는 압력 이거를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혈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혈액이나 신체 조직 쪽으로 다 이런 영양이나 피나 뭐 이런 것들을 산소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혈액과 신체 조직 간의 물질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는 구성이 혈액, 심장, 혈관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이 하는 일은 이 심혈관계가 하는 일은 각 조직 세포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죠.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급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 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죠?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맹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앉아있어 공부하는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굉장히 말소리도 잘 들리고 좀 책을 봐도 눈에 쏙쏙 잘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막 쓰잖아요. 산소도 쓰고. 근데 여기 쓰다 보면 찌꺼기가 나오게 되죠. 괴사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나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도 심혈관계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심장은 피를 수축하고 심장을 수축하고 이완해서 피를 내보내는 작용을 하죠. 그죠? 피를 온 몸으로 보내주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보내면서 혈압이 나갈 때 또 너무 막 이 수축이 커가지고 혈압이 막 확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하게 압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정상 혈압이 얼마죠? 보통 우리가 120에 80 정도를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수축기. 심장이 확 짰을 때. 80은 이완기라고 하죠. 심장이 문을 열었을 때. 요걸 이완기 혈압, 요거를 수축기 혈압이라 하죠. 그래서 보통 혈압을 이야기할 때는 수축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완기를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0에 80. 그럼 뭐 보통 뭐 물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높은 거는 120, 낮은 거는 80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아 혈압이요? 저는 120, 80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0, 80이 정상이지만 여기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긴 보지만 대개 고혈압이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를 이야기할까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죠. 아닌가요? 재미가 없어요?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정맥은 밖에서 심장으로 기환시키는 피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동맥은 심장에서 수축할 때 피가 나오는 길이죠. 그래서 온몸에 영양이나 산소나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동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가 노화되면은 근육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죠. 우리가 늙으면 나이가 들면 굉장히 근육이 두꺼워지는데 근육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떨어지죠. 근육의 탄력성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두 자로 이야기하면 근력이라고 합니다. 근력.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 요새 근력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아우 근력 좋으시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근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잘 못하시거나 이래 하면 뭐 못하다 이런 것보다 아우 근력이 요새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심장도 심장 근육도 이렇게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디라 천천히 펌프질하고 그죠? 천천히 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생기죠. 피로하고 어지럽고 그죠? 피가 뭐 제때제때 빨리 팍팍 안 오니까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이나 심박동수가 아주 떨어져요. 그리고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오는 것이 감소됩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이 정맥도 막 정맥벽도 두꺼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피를 빨리빨리 못 보냅니다. 이거 저기 뭐 더러워진 피는 빨리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 또 동맥으로 또 보내줘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이 정맥의 피도 빨리빨리 순환을 못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내보내는 것도 양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연세가 들면서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일어날 때 막 어지러워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앉았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면 혈압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지럽고. 이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기립 일어날 때 생기는 저혈압.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맥이 자꾸 약해지니까 힘이 없고 약해지니까 하지 부종이나 정맥류. 그다음에 항문 치질 잘 생겨요. 치질이 잘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맥류 생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뛰어다니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50대에 막 이래 되면 정맥류도 잘 생겨요. 그리고 이제 물론 서서 생활하거나 계속 서서 있는 사람들이 정맥류가 이제 많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다리가 정체돼서 잘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일어나서 저 계단도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저도 이제 쉬는 시간에 계속 서 있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에 시장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10분 동안. 그래서 공기도 좀 마시고 이렇게 정신도 좀 집중하고 운동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의 질환들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고혈압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맥경화증, 세 번째는 심부전, 네 번째는 빈혈. 그렇죠? 요거를 대표적으로 그 노인들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 혈압을 심장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의 그 피의 압력이죠. 혈액의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걸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혈압, 압력. 그다음에 최저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면서 피를 이렇게 담을 때의 압력. 그래서 이완기 혈압 이렇게 하죠, 그죠? 수축기 이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혈압의 원인은 뭐 짜게 먹거나, 그죠? 뭐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온 몸을 막 고통 때문에 막 힘들어서 움츠리고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약을 좀 몸을 안 푸니까, 이 사람이 몸을 안 푸니까 혈관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압을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좀 높아요. 보통 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혈압이 높아지고, 활동하면서 저녁 때 이제 누웠으면은 그때는 재면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고 금방 재면 또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지금 밖에 가갖고 막 산책하고 걷고 와가지고 재보니까 금방 와가지고 안 쉬고 재니까 뭐 혈압 140, 90이다. 고혈압이냐. 좀 쉬다가 한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다시 재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잴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항상 활동하는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피를 짤 때와 피를 내보낼 때의 그 압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봅니다. 혈압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적어오라 그러죠. 아침에 재보고 낮에도 재보고 잘 때 재보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 아무 문제 없고 정형외과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세 번 정도 재지만, 내과에 입원하면 하루에 여섯 번 이렇게 재입니다. 보통 잘 때는 잘 안 재고 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재면 3시간마다 이렇게 혈압을 재보죠. 그래서 그 평균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만약 혈압이 올라가면 그 순간에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관찰해보죠. 가만히 있었는데도 혈압이 갑자기 푹 올라갔다가 이랬다면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거나.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혈압이 안정 상태에서 그만큼 갑자기 올라갔다. 요거는 그때 뭔가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죠. 대부분은 가만히 안정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양쪽 팔을 재면 또 달라요, 조금씩.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쪽 부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조금씩은 다 차이 나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뭐 신체 활동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정도. 이것이 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뭐 한번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혈액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한 번에 나오는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압력이 그만큼 세죠.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흐르면 어떻죠? 훨씬 가속도가 붙어서 사람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피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고혈압의 원인은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태성 하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고 고혈압이 생겼을 때, 속발성 고혈압은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이 나쁘다든지,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 혈압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모르니까 어떡해요? 치료도 어렵죠. 어렵고 이건 계속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많죠. 제가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셨어요. 남편이 혈압이 한 180에 막 130, 120 이렇게 된대요. 이완기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도 병원을 안 간대요. 아무리 가자 해도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해오셨더라고요. 그 왜 안 가는데 물으니까 병원 가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안 간대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셔서 상담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가서 평생 약 먹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을 갖고 사는 게 나은가. 약 안 먹으면 밤에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죠? 원인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다른 정상들도 있고 이런데 본인 병원 안 가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정상은.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그분을 못 만나가지고 마칠 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병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병원을 필히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태성 고혈압이라도 꼭 요즘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도 적절히 하고 영양도 적절히 섭취하고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생활을 밝게 하고 이러면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뭐 좋은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으면 한두 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약을 또 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쭉 그렇게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뭐 처음에 먹었는 거에서 조금씩 줄이다 끊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끊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사실 고혈압이 있는 거는 그냥 내 친구다, 평생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잘 맞추어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약 먹는 걸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혈압이 높으면 가서 약 먹고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그 평생 약 먹는 게 두려워서 병원에 안 간다면은 다른 합병증 생기고 이래서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고혈압은 만병의 또 근원이죠. 뇌졸중이나 그죠? 뭐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질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은 보통 본인이 뭐 짜게 안 먹고 이래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유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뭐 암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 유전인자가 이제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유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담배를 피우거나 이럴 때도 이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많이 수축해요. 그래서 수축이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생긴 경우도 있고 음주를 많이 했을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럴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원인은 뭐 과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짜게 먹는다든지 운동 부족이나 비만이 있을 때 이럴 때도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고혈압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90 내지 95%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본태성 고혈압이고 속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이 있어서 고혈압이 따라온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보면 심장병이 있을 때, 심부전이나, 그죠? 심부전하고 또 신부전하고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신부전은 심장이 전혀 기능을 안 하는 걸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신부전은 콩팥을 이야기하죠. 그죠? 콩팥. 콩팥이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것을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럴 때에도 혈압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나 아니면은 내분비 질환 중에서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신 중독증 오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갖고 막 경련도 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태아를 모아를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평소에 임신해 있는 기간 동안에 고혈압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임신 말기에 반드시 임신 중독증을 앓을 가능성이 거의 80-90%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분만할 때도 이런 사람은 개인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큰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다른 처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돼요. 만약에 이럴 때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옮기고 이러다 보면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을 속발성 고혈압이라 하고 이 속발성 고혈압은 전체 한 5 내지 10% 고혈압 전체 고혈압 환자의 5 내지 10% 정도가 속발성 고혈압이고 이 질환이 치료가 되면 다른 질환이 치료가 되면 혈압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이 병이 치료되고 혈압이 정상화되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생 먹어야 될까 봐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정상이 없으면은 치료 안 해도 된다. 내가 혈압은 높게 나오는데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안 하고 암치도 안 하는데 뭐하러 약 먹노?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정상이 없어도 약 먹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19도 무증상이 제일 무섭잖아요. 암도 무증상이 제일 무서워요. 암도 정상이 거의 없어요. 막판에 가가 정상이나 말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이 없어도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해보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통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약 먹는다. 그것도 아니죠. 두통이 없어도 정상이 없어도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 오래 먹으면 괜히 남자들은 왜 평생 약 먹는 게 불안한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잃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약 먹는다고 남성적인 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운동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그죠? 또 부부 간에 이런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약 안 먹고 그러다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활동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남자들은 더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력이 약해진다 이런 속설들도 막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혀 그런 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되면 약 안 먹어도 된다. 어느 정도 조절돼도 계속 먹어주는데 꾸준히 그 경과를 한번 보고 의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끊을 수 있으면 끊어도 되죠. 근데 본인이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